여러분은 지금 하나의 씨앗 교회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읽은 본문이 누가복음 19장에도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누가복음 19장을 가지고 누가복음 19장에도 오늘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9장을 가지고 제가 처음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의 한 20년 전쯤, 20년 조금 더 되는 때인데 그때도 3월달이었고 그때 이제 제가 그 섬기고 있던 캠퍼스 선교단체 그 봄방학이었어요. 3월달이었기 때문에 스프링콜을 지나고 윈터콜을 지나고 그때 봄방학이었습니다. 그래서 3월인데도 그 남가주 빅베어의 그 캐빈을 큰 거를 빌려서 수양회를 하는데 눈이 되게 펑펑 내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뭐 이 본문 혹은 누가복음 19장 본문을 제가 설교하면서 설교 예화로 그 스티브 잡스가 그 펩시콜라의 존 스컬리를 CEO로 부르면서 그 했다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존 스컬리를 펩시콜라로 이렇게 부르면서 꼭 우리 회사 CEO로 와달라고 하면서 그때 스티브 잡스가 그런 말을 했다 그러죠. 존 스컬리 그때 펩시의 그 CEO였는데 당신은 설탕물이나 팔면서 인생을 마칠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을 변화시킬 기회를 잡을 것인가. 사실 그 당시에는 그 예화를 어느 책에선가 읽으면서 예화도 그렇고 또 이 설교 본문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설교기도 해서 다른 기회에 청년들한테 설교할 때 몇 번 더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고요. 30대였던 저는 이제 50대 후반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그때 그 설교를 들었던 그 당시에 저희 학생들 20대 초반이었는데 지금 다들 40이 넘었습니다. 저희 아내 그 큰오빠의 친구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30대 때 미국에 이민으로 오셨는데 메릴랜드에 사시면서 그 펩시콜라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레이즈 감자칩이 있죠. 그 감자칩 펩시콜 그게 같은 회사라 그러더라고요. 펩시와 레이즈 감자칩을 메릴랜드 그 주변에 있는 리커마켓에 납품하시는 일로 평생을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젊은 날의 대부분을 은퇴할 때까지를 펩시콜라, 설탕물과 더불어서 함께 보낸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교회 장로로서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시다가 몇 년 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분의 인생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던 그 제 동생은 그 당시 미국 동부를 여행하고 있었는데 미국 동부에서 보았던 어떤 곳보다도 그 장로님의 인생 이야기, 인생 간증을 들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지금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다시 묻는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20년 전에는 설탕물만 팔다가 인생을 마칠 것이냐 아니면은 세상을 바꿀 기회를 잡을 것이냐. 그런데 지금 제가 다시 이 설교를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설탕물만 팔다 사는 인생이 뭐 어떠냐. 네. 설탕물만 팔다가 사는 인생이 그게 뭐 그렇게 뭐 나쁜 뭐 의미 없는 가치 없는 인생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세상을 바꾸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누구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존 스컬리가 애플에 왔는데 그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세상을 바꾸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스티브 잡스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설탕물만 파는 것이 어떠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패배주의도 아니고 염세주의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다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20년 전에 이 설교를,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설교를 할 때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젊었고 말씀드린 대로 듣는 학생들도 젊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래서 그 설교 안에는 여러분들은 어떤 성취를 만들어내고 혹은 어떤 위치에 가느냐 하는 것도 메시지 안에 알게 모르게 담겨져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더라도, 아마 그런 의도는 아니었더라도 그런 식으로 설교를 들었을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0년이 지나서 마가복음의 같은 사건으로, 이 본문으로 그 사건을 대합니다. 여러분, 뭐 미국의 뭐 굿모닝 아메리카나 아침 그 뉴욕 미국 토크쇼 같은 것들을 보면은 거기에 토크쇼에 출연한 미국의 유명한 셀럽들에게 그 사회자 진행자가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겨울에 올겨울에는 어디서 보낼 계획이세요? 말리부에서 보낼 계획이세요? 팜스프링에서 보낼 계획이세요? 아니면은 하와이에서 겨울을 보낼 계획이세요? 그러면서 서로 어디가 좋은지, 팜스프링이 좋은지 말리부가 좋은지,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우리가 에피소드처럼 보곤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큰 경기에서 그래서 이번 겨울을 어디서 보내면 좋을지, 어디가 더 좋을지라고 하는 것은 헛스윙, 야구로 따지자면 헛스윙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성취를 이루었는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혹은 어떤 보상을 내가 누리고 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되어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앞에 제자들의 모습과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제가 마가복음의 모든 본문을 다 설교하고 다루지는 않지만은, 그리고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짧은 16장만 다루고 있지만, 그래서 아주 결정적인 사건들이 그 사건과 기록들이 앞뒤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마가복음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그 key verse, key 아주 핵심이 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선생님,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선생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그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정말로 왕이 되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자리를 왕의 옆에 있는 높은 자리, 성취와 어떤 위치로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 말을 들었던 열 제자는, 다른 열 제자는 분개하는 거죠. 화가 납니다. 왜요? 자신들도 그런 자리에 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The ransom from heaven,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주러 왔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정말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나는 내 목숨을 몸값으로 치르기 위해서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타고 들어갈 나귀가 필요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성전을 둘러보고 다시 나와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베다니 마을에 머무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끝부분의 11절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그 다음날 베다니를 나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중에 예수님이 배가 고팠습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때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도 아닌데 혹시나 열매가 있을까 싶어 무화과 나무를 살펴보지만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화를 내십니다. 14절이죠.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예.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 후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어야 하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그 후로도 무화과 나무는 때가 되면 열매를 맺었고, 그러니 예수님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는 오늘 본문의 14절이 어떻게 끝을 맺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그럽니다. 뭘 들었어요? 너 무화과 나무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이 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원래 의미는 무화과는 그냥 겉보기에 좋은 실속은 없는 겉모습만 화려하고 영적인 실속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 아무것도 어떤 실속 없이 영적인 열매 없이 그냥 겉모습만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빗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전에 그 실속 없는 모습을 빗대어서 무화과 나무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열매가 없지 않냐? 너희가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너희가 뭐 열매가 없지 않냐? 네. 여러분, 그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대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뭡니까? 제자들 아까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말씀을 들었어요? 네. 나는 섬김을 받으러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화과 나무 같이 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상과 자리를 바라는 그들에게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냐, 그것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21세기의 지금의 교회에게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합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보이는 성전은 그냥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것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더 깊은 인생의 목적을 생각해야 합니다. 설탕물을 팔아도 괜찮지만, 설탕물을 팔다가 인생을 맞춰도 괜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떤 존재이고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를 갖다가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조금이라도 답을 드리고자 하는 게 오늘 설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시기 직전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가 당신을 부른다는 말을 듣자 이렇게 반응합니다. 바디메오는 자기의 겉옷을 던져버리고, 10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자기의 겉옷을 던져버리고, 여러분, 바디메오가 자신의 겉옷을 던져버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가졌다는 겁니다. 저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해줄지도 몰라. 그런 기대감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겉옷을 던졌습니다. 겉옷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11장 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 위에 걸쳐 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겉옷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는 기대에 찬 행동이었죠.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다 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오심을 준비하는 열망을 담아서 레드카펫을 깔듯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깔았습니다. 바디메오의 겉옷, 제자들의 겉옷, 그리고 사람들의 겉옷, 세 종류의 다른 겉옷이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바람이 있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본 것, 제자들이 본 것, 사람들이 본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기대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일상과 그리고 그 일상이 모여지는 우리의 인생은 결국 보여주기와 보기로 구성되어 있다. 보여주기, showing, 아니면은 보기, seeing. 예. 보여주기 아니면은 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여준다라는 것은 결국 성취이고 보상이고 그리고 소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자면 보여주는 것이, showing이 그런 것이라면 보는 것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보는 것은 저축하는 것, saving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요, 보여주기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사람들은 다들 그냥 보여주는데, showing 하는데 급급합니다. 그것이 뭐 학업이든 직업이든 뭐 휴가이건 차이건 무엇이건 간에 자기 자랑과 과시와 은근한 교만을 드러내는 보여주기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시선이 바뀝니까? 어떻게 가치관이 바뀌어요? 보여주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주시는,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보았듯이, 제자들이 보았듯이, 사람들이 보았듯이,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보화를 저축하는 삶, 세이빙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새끼나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보상이나 영광이나 화려한 것들을 기대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쇼잉, 보여주신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것은 하찮은 나귀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진정한 왕이시라면은 나귀 대신에 큰 말이나, 뭐 중동이니까 큰, 아주 큰 낙타나, 아니면 화려하게 장식된 마차가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은 구약의 스가랴서의 예언을 성취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나귀를 타고 다니시면서 바로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세상 가운데 지금도 쇼잉해주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그 하찮은 나귀는 아마 여러분들일지도 모릅니다. 아, 저 그렇게 하찮지 않은데요. 저 하찮은 나귀 정도는 아닌데요. 예. 여러분, 오늘 설교에 시작해서 제가 설탕물 팔아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예. 그 나귀는 설탕물을 팔아도 괜찮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인가, 예, 여러분, 우리는 쇼잉, 보여주는 것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장 먼저는, 이렇게 영어로는 release 되는 거죠, 풀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여주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은 그러한 인생에서 놓임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메인 것에서 풀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풀어주시면 그전에는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변화되는 인생은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 가장 먼저는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배려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새로운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정말로 성령 충만한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showing에서 seeing으로, 보는 것으로 가치관이 바뀌어서 그 가치관을 성품 속에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사랑으로, 긍휼로, 인내로, 용서로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미 저는 바디메오의 겉옷, 제자들의 겉옷, 그리고 사람들의 겉옷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기대는 동일하지만 그 겉옷들의 쓰임이 다 달랐습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 중에 볼티모어의 아주 유명한 큰 병원의 응급실 간호사로 일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응급실 간호사로만 계속 일했어요. 그럼 볼티모어 가보신 분들 계세요? 제가 가본 도시 중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입니다. 가장 무섭고 가장 강도도 많고 위험한 도시입니다. 홈레스도 되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예. 응급실에 실려온 그 간호사가 얘기해 준 얘기예요. 응급실에 실려온 홈레스들은 그들의 겉옷을 벗어야만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 겉옷을 벗으면은 사람들의 몸에서 그렇게 벌레가 나온다는 겁니다. 예, 벌레가 나온대요. 그래서 응급실 간호사들은 처음에 놀라지만 심지어는 나중에는 몸에서 너 그 사람 봤어? 그 사람 몸에서 겉옷을 벗었더니 이런 종류의 벌레도 나오고 이런 종류도 벌레도 나오고 병에다 모아놔서 서로 보여줄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서로 놀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코스트 동부의 추위에서 겉옷은 필요하지만 치료를 받을 때는요 그것을 벗어야 합니다. 역설적이지만 응급실에서는 겉옷을 벗는 것이 겉옷의 쓸모입니다. 그렇죠? 겉옷을 벗어야 겉옷의 쓸모예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었습니다. 제자들은 겉옷을 벗어서 등에 걸쳐놓았고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겉옷이 있습니다. 다 하나씩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겉옷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것이 변화를 만들고 쓰임새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겉옷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가 진은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존재들을 구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창하게 새로운 인간이 될 필요는 없다. 늘 하던 대로 그러나 에너지의 방향을 조금 바꿔서 매일매일 움직이면 될 뿐이다. 우리의 사랑이 사소한 일에서 시작되듯이 구원과 혁명도 그럴 것이다. 구원과 혁명도 사소한 일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사랑, 구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러한 사소한 일이 무엇일까? 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차나 보이는 우리의 겉옷을 벗어서 우리가 사랑을 드러내고 구원을 성취하고 생명을 얻는 일에 살아갈 것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아마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겉옷이 인생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한 조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겉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무화과 나무처럼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열매 없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겉옷을 벗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겉옷을 벗어서 정말로 생명과 구원을 이루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면, 여러분, 바로 우리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보시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웃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섬기고 겨자씨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사로 섬기고 그리고 정우 형제처럼 소소한 도서관으로 섬기는 바로 그러한 작은 일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겉옷을 벗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에 동참하는 것, 아니 그것을 그냥 교회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냥 목사님이 저렇게 또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삼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겉옷, 우리의 사소한 것을 벗어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 됨, 정말 그러한 인생,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기도했지만 우리가 우리의 겨자씨를 통해서 이웃사랑, 자기사랑, 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는 어떤 작은 몸짓이고 노력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 존재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쇼잉이 아니라 쓰임.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겉옷이라도 벗을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설탕물 팔다가 끝나면 어떠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유한하다는 겁니다. 유한해요. 새끼 나귀의 쓰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풀면서 나귀 주인에게 말합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이래요. 나귀를 그냥 이 자리로 돌려보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인간의 이름이 뭡니까? 아담.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을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죠. 흙은요, 히브리어로 아담아입니다. 아담아. 아담, 아담아. 그냥 인간, 보통 아담은 그냥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그러한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담아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우리 유한한 인생을 살고 나면은요, 우리 다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인생이 갈립니다. 짧은 인생이니 자기에게만 몰두해서 허무적이고 염세적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라도 이름 석자를 남겨야겠다는 다짐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겸손하고 진실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본래의 목적대로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그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갈 것인지, 여기서 갈립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임이 끝나고 나면은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그냥 다시 박스 안으로 들어갈 포차 조리다. 누구는 차고 누구는 포고 누구는 조리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아까 제가 아담, 아담아, 흙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아는 영어 단어 겸손, humility라는 단어도 라틴어의 흙을 뜻하는 단어 허머스에서 왔습니다. 라틴어의 흙은 허머스. 뭐가 기억나십니까? 인간, human. 네, 인간, human, 허머스, 흙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참 인간됨이라는 것은요, 참 인간됨이라는 것은 그것이 히브리이건 그것이 라틴어이건 흙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흙을 만드신 하나님을 빼놓고는 우리 인간의 존재됨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인생을 다 마쳤다는 얘기입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허무도 염세도 성취도 아닌 참 인간됨은 하나님이 주신 유한성을 받아들이는 겸손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보는 삶,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보는 삶, 바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돌아갈 자리를 기억하는 겁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아프리카 부시맨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부시맨. 아프리카 부시맨에게는요, 두 가지 종류의 배고픔, 헝거가 있대요. 예. 사냥으로 해결되는 배고픔은 리틀 헝거, 작은 배고픔이고, 사냥으로 채울 수 없는 배고픔은 great hunger, 예, 커다란 배고픔이라고 부른답니다. great hunger. 왠지 우리의 인생과 맞닿아 있습니다. 성취, 보상, 위치로 존재감을 확인하는, 사냥으로 존재감을 확인하는 little hunger의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갈지를 고민하는,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한 great hunger를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